여러분, 아마 스마트폰 앱으로 주식창 열어보실 때마다 약간 다들 비슷한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네, 어떤 기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 화면에서 빨간색, 파란색 숫자들이 막쉴새 없이 깜빡이고, 또 뉴스를 보면, 오늘 장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직관적이죠.
네. 마치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그날의 날씨처럼요. 비가 오거나 말거나, 뭐둘중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화면에 딱 찍히는 결과물 자체는 흑백 논리처럼 아주 명확하니까요. 이해하기도 되게 쉽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코리아 베스트랑 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 이두 곳에서 나온 미국 주식시장 인프라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들을 연달아 쫙 읽어봤거든요.
아, 네네. 그두 보고서 아주 흥미롭죠.
네.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와, 제가 스마트폰 화면에서 매일 보던 건 그냥 되게 예쁜 포장지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포장지 아래에 진짜 복잡한 게 숨어 있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날씨처럼 그냥 자연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심지어 약간 무섭게 설계된 거대한 기계장치였습니다.
오, 기계장치.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사실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각자의 속도로 막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대한 구조적 미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이 심층 탐구 미션은 뭐 내일 애플이나 테슬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이거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예측을 하는 시간이 아니죠, 오늘은.
네, 세계 금융 질서의 심장부인 이 미국 주식 시장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도대체 어떤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뚜껑을 한번 팍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죠. 이 시장의 메커니즘을 뜯어보려면 제일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이 기계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그 태생적인 목적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역사부터 봐야겠네요.
네, 19세기 미국 시장을 보면 주로 철도나 전신망 같은 거대 산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대륙 횡단 철도 이런 거요?
맞아요.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놓으려면 뭐 한두 명의 돈으로는 어림도 없으니까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당시의 시장은 투명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부자들과 소수를 위한 사적 투기장에 가까웠습니다.
와, 완전 규칙이 없는 무법지대였군요.
그렇죠. 그러다 이 시스템의 뼈대가 완전히 뒤집히는 결정적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혹시 언젠지 짐작하시나요?
설마 1929년 대공황인가요?
빙고! 바로 1929년 대공황입니다. 그 뼈아픈 분개를 겪고 나서야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규칙 없이 판을 벌이면 결국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구나 하고요.
뼈저리게 느낀 거죠?
네, 그래서 이때 증권법과 거래소법이 제정되고 우리가 흔히 SEC, SEC라고 부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탄생합니다.
아하.
이때부터 회계감사나 공시제도가 억지로라도 강제되면서 시장은 단순한 투기판에서 공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본 배분 장치로 진화하게 된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보통 그 월스트리트나 금융권 사람들은 규제나 정부 개입 같은 거 엄청 끔찍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질색하죠.
근데 오히려 SEC 같은 강력한 규제 기관이 생기고 귀찮은 규칙들이 막 만들어진 게 시장이 진화하는 계기가 됐다고요. 규제가 오히려 성장을 방해한 게 아니고요.
그게 참 역설적이지만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 강력한 규제가 지금의 거대한 월스트리트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요.
오, 어떻게 이렇게 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29년 이전의 시장을 달린다고 생각해 보면 거긴 신호등도 없고 차선도 없는 그냥 흙길이었습니다.
먼지푸 펄펄 나는 흙길이요.
네, 자전거나 작은 마차는 뭐 어떻게든 덜컹거리면 달릴 수 있겠지만 언제 강도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위험한 길이죠. 그런데 SEC와 공시제도라는 아주 강력한 교통법규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쫙 깔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도로가 안전해지니까 드디어 연기금이나 글로벌 대형 펀드 같은 엄청난 자금을 실은 거대한 대형 트럭들이 막 안심하고 쌩쌩 달릴 수 있게 된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전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미국 시장이라는 도로에 들어오면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규칙 안에서 사고 없이 엄청난 글로벌 자본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를 주게 된 거죠.
야, 신뢰가 돈을 부른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렇게 신뢰가 쌓이면서 시장은 크게 세 가지 핵심 기능을 갖게 됩니다. 자본을 모으는 자본 형성,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내는 가격 발견, 그리고 누군가의 위험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위험 이전 장치로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된 거죠.
아, 좋습니다. 신뢰라는 아스팔트가 어떻게 깔렸는지 역사적 배경이 싹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제 그 튼튼한 도로 위에서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는 공간들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물리적인 공간 말씀이시죠?
네. 보통 뉴스에서 왜 월스트리트 관련 보도하면 맨날 나오는 뻔한 장면 있잖아요. 파란 조끼 입은 사람들이 뉴욕 증권 거래소, 그 NYSE 바닥에서 종이 막 휘날리면서 막 소리치는 모습이요?
네네. 손가락으로 막 숫자 표시하고.
맞아요. 저는 주식 거래가 다 거기 그 객장에서 일어나는 줄 알았거든요.
미디어에서 가장 사랑하는 장면이긴 하죠. 하지만 그건 상징적인 이미지에 훨씬 가깝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 어디서 거래가 되나요?
물론 뉴욕 증권 거래소는 지금도 상장 브랜드로서 의미가 있고 개장과 마감 때 경매 방식을 통해서 전통 대형 기업들의 기준 가격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공개 무대이긴 합니다.
상징적인 무대라는 거군요.
네, 하지만 오늘날 실제 거래의 압도적인 물량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 네트워크 서버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일어납니다.
와, 전부 전자로요?
네, 기술 기업과 벤처들이 모여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객장 없이 전자거래로만 시작했고요.
아, 제가 읽은 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 기사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딱 그거였습니다. 어느 회사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이 말이 꼭 그 주식이 뉴욕증권거래소 안에서만 매매된다는 뜻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구조가 확 보일 텐데요. 상장 장소가 그냥 거기일 뿐이지 실제 매수와 매도 주문이 체결되는 곳은 수십 개의 다른 거래소, 브로커, 시장 조성자, 즉 마켓메이커들의 수많은 분산된 서버들입니다.
막 흩어져 있는 거네요.
네. 이들이 서로 주문을 먼저 체결시키려고 막 경쟁하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의 차이, 그걸 스프레드라고 하죠.
네네, 스프레드요.
그 스프레드를 좁히고 체결 속도를 확 높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 시카고 옵션 거래소 C보이가 있습니다.
옵션 시장도 빼놓을 수 없죠.
여기서는 단순히 주식 현물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주식의 미래 가격 변동성에 베팅하는 옵션 상품을 거래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위험 이전, 즉 시장의 위험을 덜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대한 밸브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와, 공개된 거래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제가 자료를 보다가 다크풀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대체 거래 시스템, ATS의 일종이라는데 이름부터가 다크풀이라니 너무 은밀하고 수상하잖아요.
이름이 좀 영화에 나오는 악당 기지 같죠?
그러니까요. 기관 투자자들끼리만 뭐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거라면서요. 솔직히 이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바보로 만드는 클럽의 VIP 비밀방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 안에서 지들끼리 무슨 작당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시장의 투명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고요. 실제로도 시장을 분절시키고 투명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논쟁적인 영역이 맞습니다.
거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하지만 다크풀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대형 연기금이 특정 기업의 주식 천만 주를 공개된 거래소에서 한 번에 빵! 하고 사겠다고 주문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천만 주요? 어휴, 당장 매수세가 엄청나게 몰린 걸 보고 너도 나도 개미들이 막 달려들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폭등해버리겠죠?
그렇죠. 그걸 바로 시장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마켓 임팩트죠.
아, 시장 충격이요?
네. 다크풀은 이런 대형 주문들이 서로의 패를 보여주지 않고 조용히 체결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천만 주를 사거나 퍼라도 시장 전체의 가격이 요동치지 않게 완충작용을 하는 거죠.
아하.
만약 연기금이 주식을 팔 때마다 주가가 폭락한다면 결국 그건 그 연기금의 노후 자금을 맡긴 평범한 일반인들의 손실로 이어지잖아요. 다크풀은 그걸 막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보호장치입니다.
아, 버대 자본이 꼬리치면서 움직일 때 생기는 파도를 딱 숨겨서 평범한 개미들이 탄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해주는 방파제 같은 거였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와, 듣고 보니 이해는 되는데 약간 그래도 여전히 깊집하긴 합니다. 거래량의 상당 부분이 이런 어두운 곳에서 체결된다면 결국 지금 제 스마트폰 화면에 떠 있는 이 가격이 과연 시장 참여자 모두의 의사가 완벽히 반영된 진짜 가격이 맞는지 좀 의심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다크풀이 안고 있는 영원한 딜레마죠. 시장 충격을 줄이는 대신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정확한 가격 발견 기능을 흐릿하게 만들 위험이 항상 존재하니까요.
네, 이 비밀방 이야기는 일단 이쯤 해두고요. 다시 불켜진 무대 위로 좀 올라와 보죠.
네, 밝은 곳으로 가시죠.
다크풀이 가격을 숨기는 곳이라면 아예 대놓고 모두가 쳐다보는 곳에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주식시장의 규칙하면 결국 지수, 인덱스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룰이죠.
우리가 매일 듣는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이런 것들이요. 저는 예전에 지수라는 게 그냥 시장에 있는 기업들 점수를 쫙 더해가지고 N분의 1로 평균된 건 줄 알았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지수는 단순한 평균이 절대 아닙니다. 자본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 물길에 내는 아주 강력한 지배적인 규칙입니다.
자본을 지배하는 규칙이요?
네, 가장 대표적인 S&P 500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 지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주 500개를 모아놓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쓴다는 겁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요? 그게 정확히 뭐죠?
기업의 덩치가 클수록, 즉 시가총액이 클수록 지수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훨씬 커지는 구조라는 거죠.
그거 듣고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한데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는 건 비유하자면 전교 1등부터 5등까지 그 똑똑한 우등생들에게만 학교 장학금의 30%, 40%를 계속 몰아주는 시스템이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아닌가요?
완벽하게 정확한 비유입니다. 돈을 잘 벌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자본이 계속 쏠리니까 겉보기에는 시장 논리에 따른 아주 효율적인 배분처럼 보이죠.
그런데 만약 그 소수의 우등생들이 갑자기 아파서 결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휴, 학교 전체 성적이 곤두박질 치겠죠.
그렇죠.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AI 붐을 타고 엄청나게 성장한 거대 기술주 몇 개가 S&P 500 전체를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잖아요. 나머지 490개 기업이 완전 멀쩡해도 그 거인 몇 명이 휘청거리면 학교 전체, 즉 지수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엄청난 집중 위험을 안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와, 방금 미국 시장에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딜레마를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제가 좀 날카롭죠?
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기업이 지수에 한번 편입되고 덩치가 커지면 전 세계에서 패시브 펀드 자금이 기계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주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승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말씀하신 그 집중 위험이 극도로 높아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스닥도 비슷한가요?
나스닥 100 지수도 기술주 위주라 비슷한 집중 위험이 있죠. 반면에 다우존스 지수는 주당 가격이 높은 주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다소 좀 시대착오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서 상징성은 커도 시장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지수마다 정말 성격이 다르네요.
네. 또 중소형주 2,000개를 모은 러셀 2,000 지수는 미국 내수 경기와 은행 대출 금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참여자들이 쫓는 규칙, 즉 지수마다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되게 흥미롭네요. 지수라는 게임의 룰이 이렇다면 그 무대 위에서 뛰는 선수들, 즉 시장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겠어요. 기관, 개인, 헤지펀드 다들 같은 주식 화면을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 여기서 모두가 간과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들이 각자 속해 있는 시간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축이요?
타임프레임 말씀이신가요?
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투자의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초단타 매매를 하는 마켓메이커는 호가창의 아주 얇은 가격 차이를 먹기 위해서 밀리초 단위, 즉 1초 이하의 시간축으로 시장을 봅니다.
1초 이하요? 눈 깜빡할 새도 안 되네요.
반면에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매달 월급을 떼어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10년, 20년 뒤에 노후를 바라보죠. 저축의 시장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초랑 20년이라 이거 완전히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십조 원을 굴리는 연기금은 인구통계학적 변화나 장기 부채에 맞춰서 수십 년 단위의 자산 배분을 하고요. 헤지펀드들은 거시경계 변수에 따라 분기나 월 단위로 대규모 자금을 쫙쫙 움직입니다.
아하, 다 목적이 다르군요.
똑같이 애플 주식이 200달러라고 화면에 찍힌 걸 보더라도 누군가에게는 0.1초 만에 팔아치워야 할 기회고 누군가에게는 10년간 보유할 자산을 사들이는 진입점인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주식을 샀는데 내리거나 아니면 팔았는데 오를 때 막 아, 왜 시장이 내 마음을 안 알아주지 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겠네요. 상대방은 아예 저랑 다른 게임, 다른 시간축에서 놀고 있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시장은 동상이몽의 공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다양한 시간축을 가진 선수들이 일제히 움직이도록 방아쇠를 당기는 거대한 거시경제의 날씨, 즉 매크로 변수들이 있잖아요.
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제가 코리아 베스트 보고서를 보니까 주가를 결정하는 명확한 공식이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이거 좀 신기했어요.
아, 그 공식이요? 아주 고전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공식이죠. 주식시장은 기업의 이익 전망 곱하기 밸류에이션 곱하기 유동성 곱하기 심리, 이 네 가지 변수가 곱해져서 주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 공식 맞아요.
그리고 이 공식을 쥐고 흔드는 가장 강력한 중력, 모든 걸 빨아들이는 변수가 바로 금리, 그 중에서도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아, 이 부분 좀 확실히 설명해 주세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면 뉴스를 보던 사람들이 아, 기술주들 큰일 났네 이러잖아요.
네, 흔히 볼 수 있는 반응이죠.
아니, 근데 소프트웨어 회사가 물건을 똑같이 잘 팔고 있는데 왜 단지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겁니까? 저는 이 메커니즘이 진짜 도통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할인율이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주식의 현재 가격은 그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모든 돈을 오늘의 가치로 환산해서 다 더한 값입니다.
네, 미래 가치를 현재로 땡겨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내가 당장 오늘 확실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무위험 국채금리가 5%로 껑충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들어올 불확실한 돈의 현재 가치는 수학적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도 5%를 꼬박꼬박 받는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10년 뒤에나 돈을 왕창 벌겠다는 기술주에 투자할 이유가 싹 없어지는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당장 오늘 빵을 팔아서 현금을 지는 전통적인 식료품 회사보다 10년 뒤에 완벽한 AI 생태계를 구축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겠다고 약속하는 그 고성장 기술주들이 금리 인상에 훨씬 더 뼈아픈 타격을 입는 이유가 바로 이 할인율의 마법 혹은 저주 때문입니다.
와, 예시를 들으니까 이해가 쏙쏙 되네요. 금리 외에도 달러 강세나 인플레이션도 엄청 중요한 변수잖아요. 달러가 비싸지면 해외에서 매출을 많이 내는 미국 대기업들이 그걸 다시 달러로 바꿔서 가져올 때 손해를 보게 되고, 또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매출에 좋지만 임금이 너무 오르면 기업 마진이 확 줄어들고요.
그렇죠. 매크로 변수들이 기업 실적을 2중 3중으로 압박하게 됩니다. 근데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제가 늘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어떤 기업이 지난 3개월 동안 돈을 막 쓸어 담았다고 역대급 실적 발표를 딱 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죠.
축포를 터뜨렸네요. 네, 근데 주가는 그날 10%가 폭락합니다. 아니, 과거 성적표가 만점인데 왜 시장은 상은 못 줄망정 벌을 주는 겁니까?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과거의 성적표를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 미래의 현금 흐름에 투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 과거가 아니라 미래요.
방금 말씀드린 공식의 첫 번째 항목이 이익이 아니라 이익 전망이었죠. 기업이 100억을 벌었다는 과거 수치보다 훨씬 중요한 건 CEO가 마이크를 딱 잡고 다음 분기에는 경제가 좀 어려워서 80억밖에 못 볼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향후 전망, 즉 가이던스입니다.
시장의 백미러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유리를 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최근 AI 기업들도 투자는 엄청나게 하는데 막상 수익은 2년 뒤에나 날 것 같습니다 라는 뉘앙스만 살짝 풍겨도 시장이 정말 자비 없이 주가를 박살 내버리는 게 다 그런 이유죠.
진짜 무섭네요. 그리고 이 모든 미래의 분위기를 쥐고 흔드는 최종 보스, 연준이 있잖아요. 페드. 저는 연준을 볼 때마다 약간 거대한 파티장에 실내 온도 조절기를 쥐고 있는 매니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아주 탁월한 비유네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쫙 풀어서 온도를 따뜻하게 높이면 사람들이 막 위험한 자산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춤을 추지만, 반대로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를 올려서 에어컨을 세게 틀어버리면 파티장이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잖아요.
거기에 한 해만 더 덧붙이자면 투자자들이 연준 의장의 입만 쳐다보고 기자회견의 단어 하나하나를 막 현미경처럼 분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분석하는 거죠?
연준은 단순히 금리 숫자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의 최대 허용치를 세팅해버리거든요. 온도가 섭씨 20도냐 10도냐에 따라 파티 장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왈츠를 출지 아니면 헤비메탈을 틀지 결정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거대한 기계장치, 다크풀의 방파제, 지수의 집중현상, 그리고 매크로의 중력까지 다 꼼꼼히 고려해 보았을 때 도대체 왜 전 세계의 엄청난 잉여 자본들은 계속해서 돌고 돌아 다시 미국 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성곽안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오는 걸까요? 다른 나라도 거래소가 있고 주식이 있는데 말이죠.
아까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그 신뢰라는 아스팔트 도로가 다른 국가들이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해자였기 때문입니다.
해자요? 대체 불가한 무기가 있다는 거네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만 꼽아보죠. 첫째는 투명성을 강제하는 법적 시스템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된 기업들은 10Q나 10K 같은 공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분기별, 연도별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속속들이 까발리는 아주 강력한 재무 엑스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 요소, 진행 중인 소송 리역, 심지어 임원들 월급이 얼마인지까지 다 적어내야 해요.
와, 진짜 숨길 수가 없겠네요.
이 극단적인 투명성과 촘촘한 법치가 세계 자본의 신뢰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축통화인 달러와 무위험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미국 국채가 한 바구니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달러와 국채 콤보요?
글로벌 자본 입장에서는 상황이 위험할 땐 달러 현금이나 미 국채로 잠깐 피신했다가 다시 안전해지면 그 돈으로 곧바로 벤처부터 기업 공개, 즉 IPO까지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생태계가 구축된 것이죠. 거기에 아까 말한 패시브 ETF의 기계적인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아주 강력한 상승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투입 자본 대비 수익성을 뜻하는 ROE도 미국이 최고 수준이고요.
투명성과 달러라는 거대한 중력이 전 세계 자본을 끌어당기는 거군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야 미국 시장 만세 이러면서 무조건 돈을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끝내면 우리 심층 탐구가 아니겠죠?
네, 절대 무조건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거대하고 기계적으로 효율적일수록 섣불리 뛰어드는 초보 투자자들을 가차없이 썰어버리는 함정도 깊을 수밖에 없잖아요. 청취자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진짜 조심해야 할 구조적인 위험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위험을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는 밸류에이션 위험입니다. 아무리 압도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고 훌륭한 해자가 있다 하더라도 미래의 장밋빛 전망이 지금 가격에 너무 비싸게 반영되어 있을 때 들어가면 끔찍한 장기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싸게 사면 꽝이라는 뜻이죠.
아, 좋은 기업도 비싸게 사면 나쁜 주식이 된다는 그 말이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유동성 착시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 특히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지금 같은 모바일 거래 시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유동성 착시요? 아니 스마트폰 앱 키면 터치 한 번에 막 1초 만에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척척 사지고 팔아지잖아요.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해 보이는데요, 저는?
유동성의 바다가 언제든 나를 다 받아줄 것처럼 보이죠. 출구가 아주 넓게 활짝 열려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네. 그런데 매크로 충격이 오거나 시스템에 갑작스러운 패닉이 덮치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던 마켓메이커들이 본인들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일제 효과를 싹 빼버립니다.
헉! 갑자기 매수 매도 주문을 다 취소해버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토록 넓아 보이던 탈출구의 문이 순식간에 바늘구멍처럼 좁아집니다. 주식을 당장 팔고 싶어도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매수와 매도의 차이, 즉 스프레드가 미친 듯이 벌어지고 제값에 팔고 나오는 게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와, 끔찍하네요.
이게 바로 착시입니다. 유동성은 당신이 필요하지 않을 때만 풍부해 보인다는 걸, 위기가 닥치면 시스템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시장을 그냥 단순한 차트 맞추기 게임으로 보지 말고 누가 자본을 주고 누가 위험을 지는지 일관에는 복합 시스템으로 보셔야 해요.
와, 진짜 뼈 때리는 조언이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방금 말씀하신 유동성 착시, 이거 되게 와닿습니다. 비상구가 활짝 열려있는지 알고 신나게 파티장에 들어갔는데 진짜 불이 나니까 비상구가 시멘트 벽돌로 꽉 막혀있는 거랑 똑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럴 때 살아남으려면 단기적인 심리, 중기적인 유동성, 그리고 장기적인 생산성이라는 세 가지 시간축을 철저히 구분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를 쫙 종합해보면 미국 주식시장은 내일의 캔들 차트 색깔을 맞추는 홀짝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가 나에게 자본을 제공하고 누가 위험을 떠안으며 이 정교한 규칙이 매크로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읽어내는 아주 입체적인 체스 게임에 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심리가, 중기적으로는 연준의 유동성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기업의 생산성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이 세 가지 시간축의 렌즈를 겹쳐서 봐야만 비로소 이 혼란스러운 시장의 진짜 구조가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예측보다는 구조와 시간축을 이해하는 게 진정한 지식이니까요.
아주 완벽한 요약이네요.
자, 끝으로 여러분이 오늘 탐구를 마치고 잠들기 전 스스로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다룬 대로 현재 미국 시장의 굳건한 방어막 중 하나는 S&P 500 ETF 같은 패시브 펀드들의 무한하고 기계적인 매수 수요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언젠가 스스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진짜 가치를 발굴하려는 액티브 투자자들이 지수 수익률에 지쳐서 완전히 멸종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냥 생각하기 귀찮아서 편하게 지수만 추종하는 패시브 ETF만 사게 된다면요. 이 정교한 자본 배분 인프라는 과연 지금처럼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무도 기업을 평가하지 않는데 도대체 기업의 진짜 가치는 누가 결정하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이 딜레마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는 과정이 여러분을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시장의 관찰자로 안내할 겁니다. 스마트폰 화면 뒤에 숨겨진 기계장치를 탐구하신 여러분의 지적인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소스들을 잔뜩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